Yeah. 합니다. 잘 부르셨죠?
네.
예, 박수 한 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저녁 시간인데요. 역시 우리 기쁜 소식 양천교회 이원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양회가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오실 때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지만 시간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을 다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여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제가 계속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저녁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관한 이야기를 첫날부터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1절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셨지만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과 그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마음에 빛을 얻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소경이 눈뜨기 위해서 또 소경이 마음의 어둠, 슬픔, 절망, 정죄, 마음의 한스러움, 고통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소경이 뭘 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 이건요. 이거 예수님이 누구시라 했죠? 첫날부터 이야기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태초, 상고, 예? 아, 그러니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소경을 봤어요. 그럼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어떤 자리입니까? 수양의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리얼스토리 맞죠? 그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소경을 보셨기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보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막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입니까? 우리가 막 그분을 막 열심히 봤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제자들 이름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저 이야기를 했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이제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이도 들고 또 예수님 곁에서 많은 역사도 본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욕을 하면서 예?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몇 번?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같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열두 제자들 중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나 배신할 거야. 나 떠날 거야. 이렇게 할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근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베드로는 딱 받아치죠. 주여,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버릴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어부였는데 잡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진짜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저런 제자들하고 달리 내가 예수님을 버려? 예수님을 부인해? 예수님을 배반해?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사랑을 보여드리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이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밤, 한 달 후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언제? 오늘 밤 닭 몇 번? 두, 아니 닭은 두 번이에요. 닭은 두 번, 닭 두 번 울리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겠습니다. 베드로, 뭐라고요? 오늘 밤요? 그리고 내가 세 번이나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나 내가 못 났지만, 뭐, 10년을 욕하면 나도 자신감을 묻겠죠. 1년을 해도 내가 내 자신감을 묻겠지만, 오늘 밤,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실수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 그게 베드로의 이제 그 신앙이라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제자 요한은 한마디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뭐라고요? 뭐 비슷한 것 같죠? 뭐 글자만 바꾼 것 같은데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율법 행위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건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거겠습니까?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 부르심.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오늘 수양강까지 올라왔습니까?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지금 신앙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잘할 때, 못할 때, 세워졌을 때든, 넘어졌을 때든, 불안해할든, 기뻐하든, 염려할 때든, 내가 자랑스러워할 때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신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일곱 식구,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친리 727번지, 그게 어디냐면은 해인사절에 쳐다보면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저희 동네, 우리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대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있어서의 자랑이요 전부는 저였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여튼 막 우리 아버지에게는 막 하여튼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버지는 제가 받아오는 성적표에 옛날에는 그, 요즘은 그래 안 하죠. 뭐 옛날에는 통신표 보면은 수, 우, 미, 양, 각 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굿뉴스코 모르죠? 예. 우리 때에는 수, 우, 미, 양, 각 이랬었어요. 제일 잘하는 게 수. 그 다음에 우, 보통은 미, 그 다음에 양, 그리고 가, 미술가, 수학가, 뭐. 그래서 제 통신표에는 항상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제 통신표에는 우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통신표에는 거의 양 한 마리도 없이 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동생한테는 아예 기대를 안 걸고, 제 동생이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그 연덕 선교사인데, 아버지는 동생의 통신표에 양이 있어도, 그러고, 내 통신표에는 우가 하나 생기면, 어떻게 우가 생기나, 그러면서 막,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너 공부만 해라. 대학 아니라 내가 미국 유학이라도 보내줄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서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글 잘 어려운 건, 받침 복잡한 건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종교는 산신령이었고 용왕신이었고 부처님이었고 삼신할매였고 조상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상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섬겨가지고 이 세상의 귀신이 어머니에게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막 머리가 아프다 하고 어깨가 눌린다 하고 막 다리가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아난 것처럼 몸이 막 천근 만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불교를 믿고 유교를 조상신을 섬기고 유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교회, 목사.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죠. 우리 아버지만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여튼 막 엄청 싫어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부터 아버지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고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을 불러가지고 부닥거리를 하고 그때는 병원에 가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무당 불러 부닥거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팔고 큰 대수술을 아버지가 합니다. 이제 암에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로부터 3년 동안 뭐 투병을 하면서 민간요법 좋은 거 있으면 모든 거 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아버지 병은 더 중하여 지고 그리고 이제 이제 1977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되었는데 1977년 우리 가정에 있어 가장 불행한 날, 불행한 연도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는 해가 1999년, 1977년도. 아버지는 나보고 너 유학이라도 보내줄게 하셨던 분이 어느 날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을 합니다.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뭐 직장생활이나 뭐 식모나 아니면 파출부 이런 것도 못해요. 늘 몸이 아프니까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는 늘 누워있어야 돼요. 어머니도 뭐 약만큼 늘 드시고 아버지 암 걸려있고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너 외삼촌, 저희 외삼촌이 그 당시 때 대구에 자동차 카센터, 요즘 카센터라고 하고 그때는 밧데리 공장 했어요. 그 자동차 이제 고치는 그런 정비 공장, 개인 정비 공장, 그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너 그 외삼촌 밑에서 그 기술 배워라.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유언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어디까지 공부시킨다고? 유학까지 보냈다. 유학이 아니라 지금 뭐 중학교도 근근히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중3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누나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저는 중학교만 졸업을 하라고 하고 이래서 참 저희들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죠. 우리 집에 가장이고 유일하게 돈 버시는 분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분이 아파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공부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들, 어머니 또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 진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자매님 보니까 가장 행복한 웃음을 가진 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또 1977년은 우리 가정에 또 내 개인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원래 목사님이 사촌 형님하고 같이 아버지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욕을 하면서 물론 이제 사촌 형한테 욕을 한 거지만 같이 있었으니까 목사님한테도 욕한 거나 마찬가지죠. 막 쌍욕을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안 가나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지옥 떨어져도 너희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라. 봐라. 흙이 들어온다 하더라. 너희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막 욕을 하시고 곧 돌아가시게 심 그 당시 때는 진짜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방구석에 어두운 데서 지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요. 그랬던 아버지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다음 뭐 했다고요? 내 자 뭐예요? 보신지라. 그때 1977년 암에 걸려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캄캄한 방에 누워있는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는 목사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이 자리에 지옥 떨어져도 너희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했던 우리 아버지를 뭐예요? 보신지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다 아닙니까? 아멘. 예, 진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그 용납하심이, 그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했기에 우리 가정을 바꾸어 놓았고 그때 우리는 우리 가정에는 혼돈과 공허와 그냥 막 어둠만 진하게 깔려있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집에 마치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말구유에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더럽고 누추한 그 말구유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또 저희들 식구의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이제 42년이 지내오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이제 만 43년 되는데 지나온 43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봐 라고 할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이 행복을 주셨습니다. 종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구절 너무 좋은데 그냥 자막으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1장 16절인데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그 말씀이 꼭 제한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어요. 아멘. 그분은 주셨고 우리는 뭐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한 번만 준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두 번인가? 아니, 여기서 쓰는 이 단어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영속성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이 아니고 이거는 마치 바닷가에 가면 뭐가 밀려옵니까? 파도가 밀려오죠? 파도가 그래서 또 다시 물러가죠? 그럼 또 밀려와야 안 밀려요? 또 밀려오죠? 그 다음에 또 물러가죠? 두 분하고 그치는가? 아니죠. 지금 바닷가는 지금도 밀려왔다가, 그죠? 또 내려왔다가 밀려왔다가, 마치 파도가 연속성으로 밀려오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밀려오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불행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슬퍼할 수 없어요. 우리 염려할 수 없어요. 원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염려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충만한 것을 받았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자막에 준비해서 이제 넣어줄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시몬 베드로는, 이제 이 베드로는 아까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는데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자, 힘입어. 네, 여러분, 힘입어. 차별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차별나게? 동일하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믿음? 시들한 믿음? 시원찮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어떤 믿음 받았어요? 믿음 우리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놓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라.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놓은 그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라는 단어보다도 더 좋은 단어가 없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도 이 믿음의 가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값없이 받았어요. 맞아요? 예, 이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 2절 돌 수 있나? 예.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빛을 얻고 눈을 뜨고 하는 이것들이 너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받았어요. 맞아요? 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다 받았죠? 그 다음 9절.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 구원, 성령, 똑같은 겁니다. 지극히 큰 약속, 지극히 큰 구원, 지극히 큰 선물을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주사.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는 어땠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대단한 거 맞죠? 이 믿음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나 믿음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뭐, 믿음이 죽었어요. 그 우리 마음대로 약하게 만들거나, 죽이거나, 뭐, 부셔버리거나, 뭐, 쭈그러뜨리거나, 뭐, 약하거나, 그 우리 마음대로 없거나, 구원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자막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완벽한, 그에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도 완벽한,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그분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니까요. 언제? 구원 받을 때. 어떤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시들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게 쭈그러뜨리고 내가 뭐 실수했다고 해서 이게 막 없어져 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어. 뭐 없어졌다. 뭐 약하다. 흔들린다. 부족하다 가는데 그건 사실상 그건 사단에게서 속은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약속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동일하게 누구는 더 많이 받고 우리는 작게 받은 편이 아니고 동일하게 받았는데 받은 사람의 그의 느낌, 그의 기분에 따랐을 뿐이지 그렇다고 적은 거 받은 거 아니거든요. 누구는 뭐 큰 걸 받아가지고 막 목숨을 바치고 누구는 받아가지고 그냥 막 세상적으로 막 나가서 함부로 살고 작은 거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똑같이 받았어요. 아멘. 똑같이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시들하게 받은 것처럼 흔들리는 거 받은 것처럼 쭈그러뜨린 거 받은 것처럼 내가 뭐 내 행동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속아서 절대 그거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제 찾지는 마십시오. 그냥 구절 이야기할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런 나오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뭐라고 해요? 있다 해요, 없다 해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그건 어디까지나 느낌이에요. 그건 약속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자, 여러분 기분이나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나 그걸 받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자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그럼 잘할 때만 목자고 못할 때는 목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이 소경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소경에 의해서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세요. 양에게 목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시는다. 진짜 그분 그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았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푸른 초장이 되어서 누이고 쉴만한 물가스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4절이구나. 자, 내 영혼을,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요, 이제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인자, 자비, 영어로는 멀시, 인자, 자비, 긍휼, 선하심,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이제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정령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른다 했어요. 근데 정령 나를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을 때 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아내하고 길을 가는데 내 아내가 아 여보 내는 저는 이제 걸음이 빠르고 내 우리 집사람은 걸음이 늦어요. 아 여보 빨리 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난 앞서가고 내 아내가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따르는 게 아니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예 맹렬하게 추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따름이에요. 그 따라. 그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 맹수가 그 먹이를 향하여 막 비수같이 막 완전히 막 전력 질주하면서 막 딱 쫓아가는 거예요. 뭘 향해서? 먹이를 향해서. 사자는 그렇죠. 사슴 잡아먹으려고 막 맹렬히 추격. 이건 추격이라는 말이 더 맞겠죠. 추격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추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추격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뒤에서. 하나도 여러분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욱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막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 말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맹렬하게 나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나는 평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내가 평생 기뻐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어떤 슬픔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의 놀라운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지극히 큰 약속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라라. 정령이 우리를 추격해오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간다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근심케 한다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되고 슬퍼하게 한다 말입니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속았을 뿐입니다. 왜? 예수께서 수양간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신지라. 그래서 저도 1977년도 우리 아버지를 캄캄한 방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무 소망 없이 마음의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깊은 수렁과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를 보신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헌모가, 예 아버지 너 형님한테 전화해라. 왜요?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어제 막 그렇게 욕하고 쫓아냈는데 목사님 모시고 오라 해라. 왜요? 때리려고요? 나 예수 믿으란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를 보시고 우리 아버지 안에 우리 식구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를 서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아까 뭐 그 한자매님 나와서 이런 것처럼 저도 그전에는 기쁨, 소망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즐거움, 만족, 행복 이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7년도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하시는 그때부터 지금 40여 년이 넘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그 소경을 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43년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 후로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사회를 보신 용렬 목사님, 저의 자영입니다. 예. 그리고 저 여서 있죠. 제 동생 모스크바가 있죠. 모스크바에서 뭐예요? 복음 전하죠. 제 동생은 벨라루시 민스크라는 데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갔었지? 갑자기 이름이 잡네. 상페트르부르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다가, 그 다음 지금 모스크바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제 또 그 밑에 있는 동생은 코스타리카,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처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있다가, 파라과이에 있다가, 미국의 그 리올리언스에 있다가, 지금 페루라는 데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밑에 있는 동생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가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지금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 큰아들은 미국의 멤피스에서 복음 일을 하고, 둘째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케스트라의 큰 컨트라베이스 음악 목회를 하는 거죠. 예? 음악 선교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에 있는 동생 아들 우리 이영민 선교사는 그 러시아의 옴스크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페루 리마에 있는 우리 조승조 목사님 큰딸은 지금 온두라스의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자녀들도 다 복음 위해서 살 겁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 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아들도 때가 되면 이제 둘 다 이제 복음 앞에 들어올 겁니다. 저 확신하면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만일 그때 주님이 안 보셔줬다면 나 뭐 했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날 제가 이야기하다가 슬쩍 넘어갔는데 그거 좀 더 복습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그의 탄생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뭐라고? 자기 아이기가 태어난 지, 왕자가 태어난 지 없는데. 그래서 헤롯이 막 여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 메시아 어디서 탄생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성경을 펴서 예, 왕이시요. 옛날 선지자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미가 성경 5장 2절에 자, 미가 성경 5장 2절 준비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떻다고요? 작은 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뭐라 했습니까? 상고의 태초니라. 자, 여러분, 태초니라 하니까 태초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연상케 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서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다스릴 자 바로 상고고 그리고 태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왕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쫙 알아맞추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난다 했어요? 상고, 태초라고 했죠. 성경 잠언 8장 22절을 자막을 줄 겁니다. 저 뒤에는 자막이 나옵니까? 혹시 이 조명을 조금 줄여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명을 줄여 들면 뒤가 좀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은 별로 제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저기서 보니까 뒤를 좀 더 밝게 해줘도 저보다는 뒤가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자 얼굴 한번 넣으십시오. 어땠습니까? 똑같아요? 조금 달라졌나요? 아 예 좋습니다. 뭐 전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네. 저도 더 편안합니다. 불이 밝은 것보다는 8장 22절에 여러분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 조화 창조의 시작 곧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그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지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창조하기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가지셨으면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 나는 예수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 다음 시작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아까 상고라 했죠? 상고부터 그 다음에 뭐라입니까?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으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 오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헤매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어. 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이분입니다. 상고 태초에 베들레헴 에브라나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즐거워.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기쁨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행복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그 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동방의 박사다가 그의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1977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거든. 1977년도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탄생하셔서 평생 지금까지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말 맹렬히 추격해 오셨으며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의 충만한 데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도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 은혜는 동일하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니까 우리가 그 파도를 떠나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또 밀려오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자기는 저주를 받았고 빛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나서 한스럽고 가슴치고 정죄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늘 염려와 슬픔 좌절 그 자체로 살아가는 이 소경을 예수님은 보신지라.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그 빛을 소경의 눈에 소경의 마음에 예수님은 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소경이 누구냐? 우리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 말입니다. 소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처럼 우리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눈의 소경이 아닌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 소경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면은 미가서 4장 8절에 보면 그때 이야기 하나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양떼의 예? 자, 미가서 4장 8절 성경 구절 넣으십시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절에서는 베들렘 에브라다야라고 나왔고 이제 미가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 돌아오리라. 이 말은요. 바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양떼의 망대. 제가 설명했죠. 이 양떼의 망대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첫 새끼는요. 하나님께 순전한 이 온전하게 제사 드려지는 속죄 제사로 드려지는 양입니다. 그 양은 태어났을 때 흙바닥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푸라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은 그대로 포대기에 사가지고 무슨 애 담듯이요. 그 구유에다가 딱 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는 그 제사장이 그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거기 있는 목자들은 이 양떼의 망대. 그런데 양떼라는 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 에델의 망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그 에브라다라는 그 에브라시라는 그 지역에 그 다음에 그 양떼의 망대, 에델의 망대, 구체적으로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양의 첫 새끼가 하나님께 흠없이 순전하게 드려지기 위하여 양을 갖다가 그 구유에 누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까지 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었어요. 그 베들렘 에브랏 에델의 망대에 있는 그 목자들은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칸타타 봤잖아. 그죠? 칸타타 봤잖아. 그죠? 그 보면은 들에 있는 그 목자들이 있죠. 바로 그 목자들 에델의 양떼들. 에델의 망대에 있는 그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예, 그게 다 창세기 참고로 창세기 35장 19절,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라헬, 야곱에게 있어서 참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요셉. 두 번째는 베냐민. 베논인데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입니다. 야곱이 참 사랑하는 아내였죠. 근데 그 라헬이 어디서 죽었냐면 에브랏, 이 에브랏이 에브라다. 곧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 장소, 그죠? 에브랏, 베들레헴, 그죠? 자, 죽음에. 그 다음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뺀질뺀질한 그 야곱, 그 형님의 복을 가로채는 그 야곱 있죠? 그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이 어느 날 변화가 됩니다. 뭐로 바뀌어진 거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야곱의 구원을 받고 변화된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므람이고 99세의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원래는 사라인데 99세에 바뀌어가지고 사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은 뭐예요? 사울인데 구원받고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죠. 그런 것처럼 야곱인데 마음의 변화가 왔을 때 그리고는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자 분명히 아까 다시 성경 넣어주십시오. 야곱이 이때까지는 35장 20절까지는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일 것더라. 21절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그 원래 이름이 뭔데?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 합니까? 다시 발행하여 어디에? 에델망대. 에델망대 어디에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나서 장막을 쳤더라. 아까 미가스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다시 들어가면은 헤롯 왕이 화가 나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안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 어디 태어나느냐고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대제사장들이 물으니까 딱 서기관들이 답을 성경에서 미가서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태초 상고가 난다고 딱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 양떼의 망대여 여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잡아준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것을 찾아러 안 가죠. 대제사장 찾아갑니까? 서기관 찾아갑니까? 안 가더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고 그 양떼 에델의 망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늘 흠없는 어린 양 그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 일을 해왔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났어.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 했죠. 그리고 너희에게 표적을 보이니 강보로 사소 구유에 너희는 아기를 부리니 그 일로 이제 누가복음이 그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렇죠? 구체적.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경에게 또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그것도 영원토록 정말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귀한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귀한 마음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살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마음인데요? 누구에게 주는 마음인데요? 아무나 저에게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은 그 마음 받아가지고 동방박사처럼 평생 복음을 위하여 평생 주를 위하여 평생 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여기 왔어도 수양에는 왔지만 그냥 그 귀한 마음 알지 못하고 그냥 산에 늘 수양에 마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차별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툭 하면 그냥 뭐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뭐 따지고 대들고 대적하고 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진지하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그 짐승처럼 오늘 그렇게 쳐오고 은혜 위에 은혜처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만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그게 소경. 그래서 태초에 상고에 이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에베라다 에델의 망대 그곳의 한 구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옛날에 군교회 헌장 그 학교 다닐 때 다 외웠거든요. 좀 단계들 잘 몰라 그런 거. 진짜 우리는 성공하려고 예, 잘 살려고 예,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채찍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당신의 한 몸을 다 십자가에서 내버려버리고 희생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 뭘 뭐 하려고 운행한 줄 아세요? 예?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내려가셔서 그 지금 소경에게 운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소경에게 하나님은 운행을 하시며 그를 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빛을 넣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평생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해요.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이 뭡니까? 인간의 불행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예? 우리 인간의 불행, 슬픔, 고통 그게 여러분 어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비치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정죄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빛이 비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이 지금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우리 지구를 비추는 빛이지만 그 빛이 아니고 창세기 1장 그 빛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가 없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창조의 성경 그냥 놔두세요.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분 없이는 우리 나올 수 없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날 때부터 소경된 그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것도 모든 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빛은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지우지 말고 놔둬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슬픔과 절망을 영원토록 쫓아내는 빛이에요. 이 빛은 하면 들랑날랑 들랑날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빛은 촛불처럼 훅 불만 꺼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만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들으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 빛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참빛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어떠냐?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빛이에요. 이 지구를 비치는 빛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슬픔, 죄악, 불행, 저주, 정죄, 고통 그 쫓아내는 게 뭐냐면요.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저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빛밖에 없어요.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빛은 없어요. 바로 이 빛 말고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이게 이제 3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뭐 했습니까? 비치셨느니라 이거죠. 근데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고 우리는 밝은 빛이 됩니다. 영원토록. 내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를 속죄할 때도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될 때도 영원한 빛이 되지. 그 빛이 들랑날랑 꺼졌다 꺼졌다 불이 꺼졌다가 뭐 희미했다가 흔들렸다가 그러면 그건 촛불이지 예수님 빛 아닙니다. 그 빛. 여러분 천국에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천국. 자 우리가 천국을 가요. 자 우린 지구에는 지금 뭐가 비쳐요? 태양이 비치죠. 그 다음에 지금 전기불이 비치죠. 불이라고 하면은 태양빛, 전기불, 그 다음에 촛불, 횃불, 호롱불,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맞죠? 그 빛은 세 가지. 태양빛, 그 다음에 뭐 횃불, 촛불, 뭐 등불,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전기불. 이 세 가지죠. 그럼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전기불이 있을까? 가론이 있을까? 뭐 대한 전력에서 전기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전기불을 피울까? 아닐 것 같아. 그럼 태양의 빛이 비치나? 천국에도 태양빛이 비치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촛불, 등불 켜 있나? 그러면 우리가 불이 세 가지인데 태양빛, 전기불, 촛불 안 켜면 천국에는 무슨 불이 켜져 있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제가 성경구절 제가 이야기했죠. 21장 23절 자, 뭐라고 됐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해와 달이 천국에 비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22장 4절은 5절이네, 5절. 5절, 예,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등불 햇빛. 그 당시 때는 요한계시록 적었을 때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만 있었으면 전기불, 등불,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랬을 건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등불과 햇빛이 뭐가요? 쓸데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태양빛, 전기불, 횃불, 뭐 가로등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이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등불이 돼가지고 그 환하게 있는 그 등, 그 천국.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이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빛이 비쳐 있습니까? 어떤 빛이? 예수님의 빛이. 아멘.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신지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이 소경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나 공고해. 아닙니다. 공고할 수 없습니다. 나 슬퍼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등이 되셔서 등불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됐는데 그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어떤 정죄가 들어온다 말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들어온다 말입니까? 못 들어옵니다. 사단이 다만 우리의 감각,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도록 느꼈을 뿐이지 그렇다고 그 슬픔과 염려가 못 들어옵니다. 죄가 못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 그 빛,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셨던 그 빛이 수천 년, 수만 년을 타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비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요한복음 8장 앞에 한 장에 그 여자에게 그 여자는 온통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이끌려서 더러운 죄악을 짓게 되었고 그리고는 잡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정말 비참한 여자였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정죄, 좌절, 슬픔, 걱정,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또 이전에는 음란, 악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여자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참빛,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델의 망대에 그 구유에 탄생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세상을 넘겨받은 후에 그 전까지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인간의 그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겨받으신 후 그때부터 3년 동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세월의 시간계를 들어와서 2000년 전 그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빛이 그 어두운 여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예? 가는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 있는 여자를 보신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신지라. 아멘. 감동한 남자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서상추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해라. 내가 부비가 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으리라. 그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빛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늠 중에 여자 옆에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돌던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었고 그 모두는 가는 중에 잡힌 여자처럼 그전까지는 막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세상에 어디 이런 여자가 있어 하고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정죄의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다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가득 차있는 여자에게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됐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미 예수님은 땅바닥에 두 번이나 그 여자에게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 그 여자의 어둠 몰아내고 빛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정죄와 좌절과 불안과 음란한 속에 공포에 질려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너 빛이야. 이제 너 어두울 수 없어. 내가 창세기 1장에 빛이라 했던 그 빛이 이제 너에게 사가나만 중에 잡힌 여자 너에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여자도 빛이 됐어요. 그 여자는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여자의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고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배고픈 그 굶주려지는 우리 이야기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좌절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이야기고 목말라서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우리 이야기고 아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한장 한장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 안에 빛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는 이제 뭐로 가득 찼어요? 빛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여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는 뭐로 가득 찼어요? 예?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이 여자를 따르리니 이 여자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여자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여자 그래서 가득 은혜가 채워지니까 그 가득 채워진 그 은혜는 이 여자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절망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빛이 되셨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델의 망대에 구유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하셔서 빛이 되시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멘. 그 빛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받은 자 행복자이여. 아멘.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비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빛이 되셔서 그 등불이 우리 천국을 비치고 우리 마음을 비치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깊이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